제가 평소에 원고를 보지 않지만 오늘 정확하게 인용하기 위해서 원고를 볼 겁니다.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똑바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데 딱 숙여버리면 은혜를 못 받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은 좀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시 할 수 있어요. 뭐 옛날부터 그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초에 계신 그 선교사라고 하는 언더우드, 우리말로 원두우라고 하죠. 선교사님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 편지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당시 조선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 양 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이면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향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두 선교사,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1886년 초에 서울 정동의 낡은 한옥을 개조해서 언더우드 학당,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됐죠, 이라는 이름으로 고아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반 학문도 가르치고 성경과 기도와 찬양과 신앙훈련도 시켰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아이들을 일어나게 해서 자기 발 청소하고 한문 공부도 하게 한 후에 아침 기도회 시간을 갖고 시간표에 따라서 영어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직업인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직업 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언더우드 학당을 통해서 김규식, 안창호 앞에 출대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벽지까지 뜯어먹고 살던 건강이 극도로 위독한 김규식을 원두 선교사님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김규식은 영어를 빠른 속도로 익히면서 영특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후에 김규식은 원두 선교사의 수양 아들이 되어 7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원두 선교사님의 비서로 일하다가 세문안 교회 장로, 경신학교 교감, YMCA 총무 등을 맡으면서 기독교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안창호는 17세에 언더우드 학당에 입학해서 2년 교육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다짐한 후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독립운동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원두 선교사님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는 복음의 빚을 갚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을 졌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돈 빚을 졌습니까? 바울이 여기 나오는 헬라인과 야만인 또 유식자들과 무식자들에게 돈 빚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빚을 졌기에 여기 빚을 졌다고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빚을 이중으로 지고 있어요. 그 빚은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입니다.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빚입니다. 이 빚을 하나님에게 줬으니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지고 사람에게 빚졌다 해서 이중에 빚을 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여기 분명히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을 줬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헬라인, 그런데 이 헬라인은 지식인들을 말해요. 그 뒤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벌써 이미 철학이 발전되어 있었고 모든 철학 사상이 헬라에서 시작되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계몽된 민족이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죠. 야만인들이라는 말은 헬라인들과 구분되는 다른 미개인들을 말합니다. 문맹인들, 미개인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사도는 지식인들이나 비지식인들, 개화된 사람들이나 미개된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빚을 져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빚을 갚을 때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점이 주로 지성에서 나타나요. 마크 놀이라고 하는 교수가 복음주의 마인드의 스캔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주의자들이 마인드가 약하다, 지성이 약하다,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교수들을 설득해서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성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복음 앞에 설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약하다, 또 미국 사람들도 복음주의자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인들에게 참 약하다, 그것이 복음주의 마인드의 스캔들이라는 책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은 복음주의 마인드도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소개했지만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고 또 철학, 과학 철학 교수 존 레녹스라는 인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존 레녹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대단한, 정말 레노라 하는 그런 지식인들을 앞에 놓고 그 사람들의 눈빛이 번쩍번쩍하는데 그 앞에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가 믿는 기독교가 합리적인 종교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복시킬 때 이 존 레녹스 교수에게 대드는 불신 교수가 한 사람도 없어요. 존 레녹스하고 토론하면 다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음주의 마인드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 중에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라비 자카리아스가 UN에 가서 세계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조찬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딱 네 가지를 던졌죠.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딱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운명에 대해서 딱 던졌죠. 그리고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도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네 가지, 시작과 끝과 의미와 도덕, 이 네 가지 기독교 개념,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유엔 조창기도에서 기도할 때 세계적으로 대단한 지성인들이 그 앞에 다 설복을 당했어요. 어떤 무슬림 학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지식인이지만 복음에 설복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무식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지식인들이 복음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복음주의 마인드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이 바울사도가 지성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문맹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 가운데서 대단한 복음주의 지성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들이 청와대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영향을 미칠 만한 대법원 법관들이 되어야 돼요. 9명 중에 6명만 기독교인이면 동성애 절대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뒤로 위축당하고 물러갈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성인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한 시간 내에 설복시킬 테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제3일에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두 선교사님이 이 빚을 갚으러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미지의 땅으로 불리던 조선에 들어와서 이 미지의 땅을 은총의 땅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원두 선교사님 처음에 인도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어요. 인도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조선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조선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천주교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다더라. 그들은 폐쇄적이다. 문을 열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조선의 문호가 개방된 겁니다. 그때 인도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두 선교사에게 왜 네가 그 땅에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냐,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참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두 선교사님에게 조선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원두 선교사가 선교의 발길을 조선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미지의 땅 조선이 은총의 땅으로 변하는 변곡점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사람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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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그 꼭대기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기 대구에 선교본부를 두고 의성, 예천, 안동 복음을 증거하러 지나갔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 아닙니까? 윌리엄 블레어, 방위량 선교사님의 동생 허버트 블레어, 방해법 선교사님, 그분이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의 선교의 빚 갚기 때문에 저희 가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은총의 체험을 우리 가문이 하게 됐죠. 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도 추적에 올라가 보면 꼭대기 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빚 갚기입니다. 선교는 복음의 빚 갚기입니다. 리더즈 다이제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귀족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 것도 하나 사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복권도 사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친구에게 엄청난 수백억의 복권 당첨액이 넘어왔습니다. 친구가 그 복권을 사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 복권인지 당신이 산 복권인지 어떻게 알고 내한테 이렇게 거액을 넘겨주었습니까? 근데 그 친구의 답변이 뭐냐면 제가 친구의 복권에 친구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됐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이 제 돈이 아니고 친구에게 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제가 친구에게 보낸 겁니다. 이거를 명예의 빚 갚기라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친구가 여러분의 복권인지 그 친구의 복권인지 모르고 있는데 몇백억이 당첨됐는데 그 몇백억을 친구에게 넘겨주는 그런 명예의 빚 갚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몇백억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몇백억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냉동실, 냉동, 이 시신을 냉동시켜서 보관하는데 그 시신이 잘 보관되어 있으면 먼 훗날 시신을 다시 살리는 탈냉동에서 부활시키는 때가 올 거다. 그때 내가 부활해야지 하고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투자해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영생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는데 불로초가 뭡니까? 영생초입니다. 영생초. 이 영생초, 불로초, 영원히 지복을 누리는 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빚을 갚는 것은 최고의 명예의 빚을 갚는 거예요. 이 명예의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빚을 갚으면 이상하게 고난이 따라옵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임이라. 영어를 보십시오. Compelled to preach.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컴펠, 강요를 당하고 있다. 강요. 강요당하고 있다. 내가 안전하면 안 된다. 안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게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상, 옛날 조선 같은 폐쇄의 땅, 미지의 땅, 은둔의 땅, 어둠의 땅, 희망이 없는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이 따라와요. 처음엔 잘 모르거든요. 조선 사람들이 처음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근데 그 땅에 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전파, 고난 중에도 전파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까? 두 살짜리, 세 살짜리, 네 살짜리. 그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여기 들어왔다가 풍토병 때문에 일찌감치 세상 떠난 애들이에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도 복음의 빚을 갚았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철학 교수가 곧 숨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위로한답시고 철학 교수, 동료 교수들이 그에게 와서 철학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종일 내게 해준 것이 뭔지 알아? 내게 철학책을 읽어준 거야. 정말 지루하고 따분했어. 사람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막스가 어떻고 그런 철학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이상 좋은 소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복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아까도 장례 광고 많이 보셨죠? 어르신들 세상을 떠나신다고요. 근데 숨 넘어가시기 직전에 우리 목사님들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르신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한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동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의 빚을 갚아오고 있습니다. 대구에 몇 세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90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아파트에 교인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대구에 90만 호에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로 나가십시오 하는 뜻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45만 명 살고 있는 도시, 이 미지의 도시,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미지의 도시, 폐쇄의 도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한테 무슨 화를 미치러 온 사람같이 화부터 내는 사람들,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여기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들이 선민이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우리 한국인들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니 예수를 믿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태국동신교회예요. 이 복음의 빚 갚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육군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도마의 해군은 지중해를 장악했습니다. 도마의 법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로마의 세계는 세계를 연결시켰습니다. 로마의 화폐는 경제 가치를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언어 라틴어는 헬라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됐습니다. 로마의 깃발은 엄청난 권력을 나부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권력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권력의 상징인 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로마까지,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까지, 세계 최고의 국가 로마까지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왜 그럴까요?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의 의나 저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나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지옥갈 짓을 안 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말은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는 더러운 의, 더러운 옷과 같아요. 아무리 의롭다 해도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아무리 의롭다 해도 남을 한번 미워했어요. 한 번이라도 미워하고,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한 번이라도 음욕을 품었으면 그 죄인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 스스로 구원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공로가 돼서 구원을 받을까 하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그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거든요. 돌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는 게 무슨 공로가 돼서 구원 받겠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도 티베트에서는 신전에서 만번 만보 만번 엎드려서 절하면 구원 받는 줄 알고 막 납작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냥 이마 땅에 붙이는 데 착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또 착 엎드리고 세 번만 해보십시오. 무릎이 다 까질 거예요. 다 까질 거예요. 근데 그게 공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넘어올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넘어오면 되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능력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의로 넘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노예 상태에서 자유 상태로 넘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폐쇄된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나라에 희망이 임합니다. 은둔의 땅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밝은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선교사들이 복음의 빚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됐죠.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시해주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5.16 혁명 당시에 최고회의 비서실장까지 했던 이인수 대령 6필 수기가 나왔어요.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제가 아마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그런데 이인수 대령이 감옥에 가서 변화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고재봉이 들어왔어요. 고재봉을 아시죠? 일가족을, 뭐 제가 무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일가족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고재봉. 그가 거기 들어왔습니다. 아주 눈에 살기가 등등한 고재봉. 간수가 대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주는데도 이게 막 고재봉이 막 욕질을 해대니까. 그래서 간수가 입씨름 해봐야 소용없겠다 싶어서 이거나 받아!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받았는데 그게 성경책이고 편지예요. 이거 성경책 아니야? 어떤 쓸개 빠진 인간이 이따 이 것을 보냈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 안 씁니다. 편지 읽어보면 알잖아. 간수가 투명스럽게 쏘아붙이고 돌아섰어요. 성경인지 뭔지는 뒤나 닦고 편지는 코나 풀면 되겠군. 고재봉이 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재봉도 인간의 정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의 따스한 정이 그리워서 그냥 성경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읽는데 딱 부딪혔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순간 고재봉이 이인수 대령을 부릅니다. 대령님,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진실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요. 우리 인간은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인이고 형제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에서 용서를 청한다는 것은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짓이죠. 그렇지만 사람답게 죽기 위해서 저 성경 꼭 한번 읽어보렵니다. 고재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에 부딪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재봉이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아주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279장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279장 1절과 4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듯이 어디 있을까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고재봉 같은 흉악범도 흉악죄인도 사형수도 부르시는 주님 누가 고재봉을 변화시켰습니까? 세상의 철학이 변화시킵니까? 세상의 학문이 변화시킵니까? 처세술이 변화시킵니까?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고재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고재봉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죠. 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저 뒤에서 목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 오늘 등록하실 거예요. 제가 딱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 듣는데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또 아버님 어머님 구원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시겠구나. 이 이상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분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헨리아 벤첼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18세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1885년 4월 2일 부산 조선 땅 부산에 왔습니다. 거기서 부산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는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언덕 두 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에 잘 다듬어진 밭과 밭을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들의 모습은 마치 성지에서 밭을 갈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왜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건장한 잘생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명절 옷을 입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들. 또한 냇가에서 방망이로 옷을 두드리며 빨래하는 여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보고는 곧 얼굴을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은둔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남편 외에 남자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외에 권성수를 지금 보고 있죠. 이게 조선 땅이었어요. 조선 땅.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재물포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배재 중고등학교, 배재학당입니다. 여기서 인재를 배출할 때 고종이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학교의 설립 이념이 이것이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정신에 따라서 배출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만 나오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독교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승만은 아펜젤레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었어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건립 정신임을 믿습니다. 절대 포기 못합니다. 1893년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출신 학교 프랭클린 앤 마셜 칼리지에서 아펜젤레가 이런 설교했어요. 선교사는 이방 나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갑니다. 당신의 학교, 병원, 인쇄소들은 모두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좋은 일을 하러 이방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방 땅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며 우리는 모든 것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인도적 사업을 학교하고 병원하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의 1차적인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공을 쌓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갓바위에 올라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서 물러가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면 안 돼요. 2014년에 피터 그리어, 크리스 호르스트, 애너 해거드라는 사람이 선교표류라는 책을 썼어요. 미션 드리프트. 십자가의 복음에서 자꾸 떠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복음이 떠나간다. 하버드 아시죠? 하버드 세계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하버드가 본래 설립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설립 이념이 이겁니다. 올바른 인격을 지닌 목사님들을 준비시키는 학교. 이거 지금 하버드의 설립 이념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버드에서 기독교 성경을 가르치면요, 원시인 취급받아요. 원시인 취급. 얼마나 떠났어요? 복음에서 얼마나 떠났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러면 웃기네, 웃겨 그런다고. 불교의 설법 그러면 좋네, 좋아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기독교 단체와 학교가 자꾸 복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언더우드가 아펜첼라 선교사님이 한국의 복음의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조선이 은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가문도 복음 때문에 희망의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문, 우리 대한민국이 변할 줄 믿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철야기도 하는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 목숨 던져서 나라 구하겠다고 단식하는 지도자는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이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누가 정말 민족을 위한 지도자인지, 누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세워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영원히 굳건한 토대 위에 세울 사람들인지를 우리 민족이 정확히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 외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 이게 한류입니다. 한류. 전 세계 어느 민족을 봐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철야 기도하는 민족 없어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전하는 세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위에 굳건히 세운 복음, 이게 한류예요. 한류. 이 복음의 한류가 K-POP 한류보다 더 멀리 전 세계에 번져나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